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 쓰촨성 청도에서 만나 양국 관계의 신시대 개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본 일본 국빈 방문 준비에 두 나라 당국이 함께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비롯한 양국 관계 쟁점에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리 중국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의 안정 없이는 일중 유대 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선박이 진출하는 문제로 긴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이 일대를 갸오위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가 진행된 청도로 향하기 앞서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양측은 신시대 관계 구축 노력에 합의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 추세는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 현안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사를 파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공조로 추진합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소 위원장은 지난 23일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위원과 타이완 특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타이완 특사법은 현지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제 타이완협회 AIT 대표자의 직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의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각국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AIT 대표는 이 같은 절차 없이 국무장관이 지명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 의회의 특사법 발의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권 양당의 지지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무기 개발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으며 러시아 군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에 뒤처졌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어느 나라도 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대륙간 범위에서는 러시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극초음속 비행체인 아반가르드를 모장한 부대가 이달 중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은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아반가르드는 미래형 무기로 현재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꿰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를 앞두고 인터넷망을 차단했습니다. 이란의 한 반관영 뉴스통신은 이란 보안당국이 오늘 해외 사이트로 접근하는 휴대전화 인터넷망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망은 이란 중서부의 알보르즈, 쿠르데스탄, 잔잔 등 세 개 주와 남부의 파르스주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란에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최소 304명의 시민들이 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6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자 이란 정부가 인터넷망을 차단한 것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 관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이란의 적국으로 규명된 국가와 연계된 폭력배들이 시위대에 연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와 다른 섬으로 이전하는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오키나와 현 키노완시에 위치한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를 이전하는데 약 85억 달러가 들며 2030년 이후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 시점을 앞두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제재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북한 내 주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줄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흐린 가운데 함경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 시점을 앞두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민간 여객기들을 상대로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하루 미 공군 정찰기 넉 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공개한 정찰기는 지상 감시 정찰기인 EHC 조인트 스타즈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RC-135S 코브라볼,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입니다. 특히 지상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는 지난 11일에 이어 2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미 정찰기의 움직임은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들 정찰기가 포착된 시기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하루에 정찰기 석 대가 동시에 비행에 나선 만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노출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위해 북한의 발사장과 군사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North Korea has ratcheted up tensions, we have taken appropriate action to surveil North Korea's launch.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정찰기 활동뿐 아니라 위성과 다른 기술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찰 감시 활동이 다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nd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한편 미 연방항공청 FAA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 여객기들을 대상으로 연말과 연초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ABC 방송은 23일 자체 입수한 위협 분석을 통해 미 항공교통 규제기관인 FAA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계 경보를 이달 초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VOA는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북한이 위성발사나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해 사전에 신고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행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미한 동맹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김영곤 기자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한 관계의 최대 화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꼽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전격 발표했고,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입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말 배상 판결에 지지 입장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등 국가 간의 외교 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대응한 겁니다. 한일 모두 서로에 대한 안보상의 신뢰 문제를 이유로 강조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잇따라 한국 정부의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한 동맹 관계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반응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서울을 방문해 지소미아는 북한에 대한 공동 방어의 핵심이라며 설득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이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미국 의회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미한일 연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전문가들은 VOA에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 안보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석유 환적 차단 등 매우 포괄적 대응에 필수적이란 겁니다. 아울러 8개 정찰 위성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일본의 역량과 남북 경계선에 집중된 북한 군사력에 대한 한국의 정보력 공유를 포기하는 건 자위행위로 미한일 공조를 깨려는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 비판 자제를 요청했고, 한국군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까지 강행하자 미국 국무부는 비생산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잇따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미국은 북중러가 미한일 동맹체제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한 외교력을 우려한다며 문제 해결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weak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미국의 동맹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는 당사국 의지에 달렸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촉진자 역할에 미온적이어서 이런 사태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지소미아는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연장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연초부터 논란이 커진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미한 동맹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위비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강요 회의에서 한국이 50억 달러 비용이 드는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증폭되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pay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등에서 실제로 한국에 기존의 4~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 유세에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의 갈취,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미군의 한국 방위에 대한 분담금을 한국이 훨씬 더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의 기존 합의를 강조하면서 50억 달러는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 대다수는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가치 동맹보다 방위비 분담금에 더 관심이 크다는 우려는 한국뿐 아니라 미 전문가들과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동맹의 가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계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딜레마 등으로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st one, I think, is over South Korea's fair and appropriate role in the US-ROK alliance.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안보와 대북 정책에 더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처럼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끝내 해를 넘기게 됐고 한일 갈등은 여전히 불안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미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미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조치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역시 오랜 안보 동맹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세 차례 만나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지만 미한 동맹은 과거보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다소 경색된 관계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수잔 스톤튼 전 국무부 통화대 담당 차관보 대행은 VOA에 미한 정부의 정치적 양극화로 약간의 빗셀 틈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이는 동맹 관계에서 흔한 일로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는 군사 연대입니다. 내년에 상호 방위 조약 체결 67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방위비 분담금 등 산적한 현안을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한 남북관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국내 현안들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때마다 초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위기에 빠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며 한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9년 미 의회의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움직임을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미 의회 내에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당시 대북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와 사실상의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I am hopeful that now that a high-stakes summit didn't produce the result, that the methodical work to test...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건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 국면에 돌입하며 줄어들었던 미북 협상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다시 반짝 떠오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판문점 회동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억류자 석방, 일부 유해 송환 등을 진전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지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을 내지 못하자 의회 내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됐습니다. 신중한 낙관론을 펼쳤던 공화당 의원들도 점점 협상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은 본격적인 속도를 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이른바 원비어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이 지난 18일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습니다. 북한이 대미 비난 발언을 지속하며 연말 시한을 압박하고 연말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원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상원 의원들은 오토 원비어 부모까지 초청해 법안 통과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추가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ir thinking is, we're here together because we think
또한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의 회기는 심각한 오산이라며 진지하고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캘립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미의회는 한일 관계 문제에도 적극 관여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미한일 안보협력 문제로 번지자 의회도 적극 나선 겁니다. 2월 중순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은 중요한 시기마다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 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외교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당시 VOA에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하원 결의안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 안건에 긴급하게 올려져 통과됐고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갈등이 악화된 지난 9월 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외교군사위 지도부 전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바로 다음 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입니다. 특히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여도가 상당한 한국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초당적인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Does it strike me as a good idea right now given the conflict we have?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영내 갈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런 요구는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미국의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하한선을 지난 회계연도에 2만 2천 명보다 더 많은 현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올해 법안과 결의안 상정, 서한 등을 통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 지지, 한국전 종전 선언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중국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하루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을 신속히 제출한 건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고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의 안정과 발전 방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은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북한의 관심을 합리적이라고 밝힌 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으로 미북 간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접근법 변화를 계속 촉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올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주요 교통편인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제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는 892회입니다. 각 항공기가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대의 항공기가 해외 노선 운항에 투입된 셈입니다. 이는 2018년 전체 운항 횟수인 964회보다는 약 70회, 하루 평균 대수 1.3대와 비교할 때 약 0.1대가량 낮은 수치로 고려항공의 전체적인 운항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항공은 올 들어 다롄과 마카오, 진안 등 중국 내 새로운 취항지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항 횟수를 놓고 볼 때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다롄과 진안 노선이 사실상 8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기존에 활발했던 시행량 노선도 중단되면서 전체적인 운항 횟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기 기종별로는 특별히 좌석이 많은 항공기의 운항이 더 많았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40에서 150석 규모의 TU-204와 70에서 80석의 AN-148을 주로 해외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뷰웨이가 확인한 결과 이 중 북한이 보유한 TU-204 기종 2대의 올해 운항 횟수는 680여 회로 지난해 770여 회보다 약 90회 적었습니다. 반면 좌석 수가 적은 AN-148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약 20회 많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석 수가 많은 항공기의 운항이 줄어든 건 전체 이용객 숫자가 감소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항공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되기 이전만 해도 최대 6개 나라, 10개 안팎의 도시를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이징과 상하이, 마카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중복검사를 제외하고 50척이었습니다. 지난해 총 78척의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점을 토대로 본다면 올해 운항률은 약 35% 감소한 겁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든 건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가 240에서 270여 회에 달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다른 나라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편의치적 선박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해외 항구를 드나들던 북한 선박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에 검사를 실시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러시아에서 29차례의 검사가 이뤄져 21차례의 중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통상 북한 선박은 중국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만 중국으로 향하던 물품 상당수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러시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지린성 당서기가 함경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랴오닝성 정부 대표단의 방북에 뒤인 것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북중 간 인적, 물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바인차루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린성 위원회 친선 대표단이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회령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이날 리용 북한 함경북도 위원회 위원장과 청진시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린성 툼원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의 관광 명소인 함경북도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바인차오루 당서기의 이번 방북은 또 다른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의 천추파 당서기가 지난 11월 방북한 데 뒤운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약 두 달 사이에 랴오닝성과 지린성 당서기가 잇따라 방북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지난 22일로 시한이 만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송환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시 비자 등으로 다시 중국에 갈 수 있다며 지린성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지린성 대표단이 무역과 상업활동, 관광 촉진 방안을 타진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북중 관광이 랴오닝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난 몇 년 새 양국 간 관광 증가세를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린성과 인접한 백두산 관광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린성 정부는 북한과 무역과 노동자 문제에서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양측이 이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랴오닝성 위원회 친선 대표단도 지난 11월 신의주를 방문해 문경덕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었습니다. 당시 중국 현지 매체는 천추파 당서기가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과 무역, 민생, 관광 분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 네트워크에 약 140여 차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다코다주 당국은 해킹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이 사우스 다코타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2차례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현지 코타 TV와 KSFB는 23일 국토안보부 내부 게시물을 인용해 잠정적인 북한 사이버 공격 주체들이 자동화된 스캐닝과 감시 도구를 이용해 국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북한이 사우스다코타주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적발한 해킹 사례 중 공격을 받은 15건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원 바이러스와 연계돼 이루어졌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공안전부의 크래그 프라이스 수석비서는 23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안보상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은 사우스다코타주 네트워크 침투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수석비서는 또 사우스다코타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우스다코타주에만 감행되는 특별한 공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아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을 겨냥해 꾸준히 해킹을 시도해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We have seen sort of a shift into reconnaissance operation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re they're targeting whether it's financial sectors, critical infrastructure, whether
매튜아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핵심 인프라 등 해킹 대상에 대해 연구하려는 경우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관련 트윗은 미국과 북한의 관여와 압박 분위기에 따라 횟수는 물론 전체적인 어조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한 해 46번에 걸쳐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올라온 북한 관련 트위터 게시물 건수 46건과 동일하지만 2018년 82건과 비교해선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특히 올해 북한과 관련된 트윗 46건 중 43건은 1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졌고 지난 4개월 동안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정상 간 만남 이후 실질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주요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 북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한 북한 언급 횟수를 줄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의 등장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7년 총 42번 언급됐던 중국은 2018년 87번으로 늘어났고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된 올해는 177번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던 이란은 올해 50건으로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고조됐던 2017년과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어조는 강경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북한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 뒤에 체어맨이란 직함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다 북한과의 대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올해부터는 유독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를 크게 줄인 미 행정부 당국자는 또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8년 총 58번에 걸쳐 북한과 관련한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지만 올해는 단 한 건으로 줄였습니다. 이 한 건은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 1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엄밀히 말해 북한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의 지난해 트위터 게시물들은 상당 부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트위터 글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2018년 4월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남은 8개월간 북한을 76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22번에 그쳤습니다. 또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공식 계정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0회와 22회씩 북한에 대한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게시물은 단 2개였습니다. 트위터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등 미 당국자들의 북한에 대한 언급도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북한 문제가 잠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선 북한을 주제로 한 트윗 게시물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이후부터 북한에게로 시작하는 메시지 형태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특정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하는 내용의 트위터 글이 24일 현재까지도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 들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사 관련 활동이 늘었고요. 노동당 조용헌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 분야 활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77차례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6번이 군사 분야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관련 활동은 13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36번에 달한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11월 23일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한 겁니다. 당시 군부대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에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지휘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해안포 발사는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안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어기고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입니다.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 수뇌부의 군사 관련 활동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으나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무려 그 13차례, 한 차례당 보통 두 발 이상 쏘았으니까 약 한 거의 30발을 발사했고 또 그 현장을 뭐 계속 그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그 지휘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하반기 대미 압박으로서 군사행동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종결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수행원에도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34차례나 김 위원장을 수행해 3년 연속 수행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용원 부부장은 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조용원 부부장이 북한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룡이나 한병서, 그 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이 사람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대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부부장도 김 위원장 수행의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현송월은 단 한 번도 김 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17차례나 현지 지도의 모습을 나타내 조용원에 이어 수행의 수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의전 실무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의전 실무는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환영식 장면을 보면 김여정은 다른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반면 현송월은 검은 치마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김여정의 위상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현송월이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비엔남 방문 때만 해도 그 의전 책임자는 김창선과 김여정이었는데 아니면 6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 그 순안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 이어폰을 끼고 왔다 갔다 해야 할 자리에는 이제 현송월 그때 아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올해 급부상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동안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무성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외무성과 최선희 제1부상이 북한 외교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최선희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의원이 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측 배석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선희 제1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1월 열린 미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mi.
반면 힘을 잃고 2선으로 물러난 인사도 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년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핵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총괄해왔습니다. 그러나 2월 하노이 미북 협상 이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노동당 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완전히 실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김영철이가 지도록 만들겠죠. 그런데 당에서 아직 부위원장 자리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홍 전 부장 자리는 내놨지만은 일단 외교부로
이영호
최선희 라인으로 옮긴 것 같은데 협상의 역량은 협상력은 제거될 때마다 축소됐다고 봐야 돼요.
또 북한에서 빨치산 혈통을 대표하는 최용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이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사령탑에 해당되는 내각 총리도 교체됐습니다. 2013년부터 북한 경제정책을 관장해온 박봉주는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북한은 또 4월을 기해 2기 국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고 정책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은 당중앙위원회나 서기실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출발 뉴스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날씨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황해 남북도 전 지역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흐린 가운데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4도. 해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곳에 따라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함흥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장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7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3도. 원산 최저 1도,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부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엔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선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성탄절에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 쓰촨성 청두에서 만나 양국 관계에 신시대 개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봄 일본 국빈 방문 준비에 두 나라 양국이 함께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비롯한 양국 관계 쟁점에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리 중국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의 안정 없이는 일중 유대 관계에 진정한 발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선박이 진출하는 문제로 긴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이 일대를 다오 위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사를 파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공조로 추진합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 위원장은 지난 23일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위원과 타이완 특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타이완 특사법은 현지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AIT 대표자의 직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의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각국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AIT 대표는 이 같은 절차 없이 국무장관이 지명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 의회의 특사법 발의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권 양당의 지지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들을 통해 관련 입법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무기 개발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으며 세계에서 초음속 무기를 배치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군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에 뒤처졌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어느 나라도 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대륙간 범위에서는 러시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극초음속 비행체인 아반가르드로 무장한 부대가 이달 중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은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아방가르드는 미래형 무기로 현재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꿰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6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를 앞두고 인터넷망을 차단했습니다. 이란의 한 반관영 뉴스통신은 이란 보안당국이 오늘 해외 사이트로 접근하는 휴대전화 인터넷망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망은 이란 중서부의 3개주와 남부의 파르스주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란에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최소 304명의 시민들이 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6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자 이란 정부가 인터넷망을 차단한 것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 관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이란의 적국으로 규명된 국가와 연계된 폭력배들이 시위대에 연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다른 섬으로 이전하는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위치한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를 이전하는데 약 85억 달러가 들며 2030년 이후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 추가 비용은 활주로로 이용될 해노코 해안 지역의 지반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을 맞아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누그러지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발표한 성탄절 공식 메시지 로마와 온 세계를 향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계의 불의가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자 다른 입장에 처한 차이점의 벽을 허물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